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부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1장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 만드시는 방법, 그런데 그 만드실 때에도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reate 혹은 mak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form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흙으로 지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거기 안에 있고 결국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신 주거지, 사는 터, 그 주거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자세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니네가 알아서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시고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planted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planning을 하고 그것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지적해서 지목을 해서 이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야, 그러면서 아담을 위해서 그곳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이거 대단히 중요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나서 너네 이제 알아서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한 장소를 지목을 하고 거기 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하나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 장소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두신 곳인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앞에 여러분이 자막을 보면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요? 간단하게 한 단어를 썼는가 하면 gard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garden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8절의 영어는 And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in Eden. garden을 이든 안에, 에덴 동산 안에 planted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놓고 보면 이 gard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성경 번역학자는 아니지만 굳이 조금 더 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번역을 저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특별한 정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특별한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먼저 사용을 뭐 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이전에 약 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암흑기가 어떤 암흑기인가 하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사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민 2세나 이민 3세가 한국말이 편한 것보다는 영어가 점점 더 편해지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당시에 그리스가 정복을 하고 있었던 그때, 바사 나라와 그리스가 정복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편안한 젊은 세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조들 입장에서는, 조상들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못 읽으니까 그럼 읽지 마라, 이것보다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라도 읽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가 한국말을 못 읽어요, 한국말 못 읽으니까 그럼 성경 읽지 마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영어로라도 읽어라 그러시겠어요? 영어로라도 읽어라 그러시겠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약성경만, 신약성경은 말고요. 신약성경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바꾸게 되는데 70명의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거든요. 영어로는 셉투이즘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여태 이 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garde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parad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히브리 민족 말고요,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기원전 5세기 때에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학자가 헬라어 단어를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낙원입니다. 패러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언제 이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그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나 왕족들 아니면 아주 높은 귀족들의 정원, 왕의 정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귀족의 정원을 표현할 때에 이 헬라어 단어를 처음 썼어요. 패러다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똥이네 집에 뒷마당에 있는 정원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뒷마당에 있는 잡초로 무성한 정원을 놓고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귀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정원을 바로 이 단어, 히브리어로 바로 이 단어, 헬라어로 바로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원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정말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에덴 동산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그냥 아주 행복한 동네, 행복한 장소 이렇게 표현할 때에 동산이라고 하면서 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동산을 표현을 할 때에 그 바사 나라의 왕족들을 위해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특별히 마련되어져 있는 장소, 열왕기하 21장 같은 데 가보면 특별히 마련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동산이라는 단어, 정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정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무언가를 예로 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비유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아, 이제 굉장히 딱딱하게 들어갔는데 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쉽게 가도록 할게요. 이 단어가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거 알아요. 이제 그런 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 아세요? Song of Solomon's 그 이제 사랑 이야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아가서에 이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이 뿅 하고 반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슬라미 여자인데 그 슬라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몸매가 너무 이뻤었던 모양이에요. 그 몸매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낙원과 같다. 그러니까 뭔가를 좋은 것을 비유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또 조금 더 영적으로 가면 조금 더 거룩해져 보이는 척하면서 쓰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된 삶이죠. 예 아니요. 맞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인데 그 복된 삶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낙원,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성경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쓰는 바로 이 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메마른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풍성해요? 물된 동산같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 복된 삶을 동산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의 용례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신약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되어질까요? 한 서너 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떠오르십니까? 뭐가 어디서 사용되었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 그거 나 알아요. 이제 또 그러실 텐데 반응은 너무 격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놀래 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에요. 낙원, 신약에서 낙원 그러면 아 거기라고 먼저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장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신약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도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러실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렇죠? 갔다 왔다. 근데 그 갔다 왔을 그 환상으로 보고 그 천국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그래도 확실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어느 성경에 있을까요? 최소한 신약 성경에선. 그래도 요한계시록쯤 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하고 계시겠죠.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사도 요한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 교회가 요한 자체가 나이가 90살 정도가 됐었으니까 교회가 굉장한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글을 쓰고 성도들로 하여금 돌려서 보게 했던 그 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결국에 우리들에게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가고 있어요. 에덴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낙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다시 돌아가서 쉽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으로 놓고 보면 13장, 14장, 15장, 16장 이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빼고 16장까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족식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이 13장부터 16장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떠나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가면 너희들의 집을 다 일일이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최소한 이 낙원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그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해 주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잘한 게 있어요? 맨날 말썽만 폈지? 근데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뭐 잘 보이실 게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을 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올 거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소를 예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특별히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들고 각종 먹을 수 있는 실과들을 심으셨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무엇을 심어놨는가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조금 기니까 쉽게 선악과 나무라고 그럴게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어요. 아니 이거 저기 막 축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옆에다가 좀 심어 놓지. 그걸 왜 해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놨느냐고요. 왜 중앙에다가 심어 놨을까? 그리고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았을까? 따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즉 아담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동산을 만들어 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죠. 물을 거기다가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금속도 주셨고 거기에는 보석도 주시면서 맡겨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살게 해주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시고 먹을 과실을 주시고 금속을 주시고 보석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다음 주 설교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사실은 그 기독교 노동관이에요. 그것과 연관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금속을 주시고 보석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결론을 여기서 내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명히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스림에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보석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동산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금속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금입니다. 금은 보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금속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 금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도 금이 풍성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저기 주셨는데 예를 들면 애굽 땅에도 금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도 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딱 생겼을 때에 아내와 더불어서 애굽 땅으로 잠시 피해 가잖아요. 피해 갔더니 거기서 아내를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장면, 거기서 애굽 왕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서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올 때에 애굽 왕이 거기 보석을 줘요. 재물을 줘요. 그 가운데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출애굽기에도 있고 여기저기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을 때에 태버나클 성막을 지을 때도 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죠. 금송아지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한 데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금들은 당시에도 귀하게 여겨졌고 가치가 있었고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강한 나라들이 수중에 담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그럽니까? 금괴, 금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금을 한번 사볼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음을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금을 한두 개 사놓은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금덩어리가 좋아갖고 눈이 훅 멀어가지고 훔치거나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보고요. 그리고 돈이란 돈은 싹 끌어모으기도 하고요. 보석이란 보석도 싹 끌어모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수천 명 되는 처첩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요. 별의별 것을 다 해요. 근데 나중에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Vanished. Vanished. 그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해줘요. 금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가지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금은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금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금덩어리로만 놓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금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주식,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투자했던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집, 자동차, 여러분들의 학력,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 그 가치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석들보다도 특별히 이 금, 순금,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눈이 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뭔지 알아야지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금보다 귀하다고 가슴에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아주 찌릿찌릿 울릴 정도로 심장이 막 두근댈 정도로 때로는 간이 그냥 밖으로 튕겨져 나올 정도로 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금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금이 귀하다고 인정은 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그 문 앞에서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10달러가 없으나, 나에게는 100만 달러가 없으나 그래요? 뭐가 없다 그래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귀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으라. 그러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금, 은보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능력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이름을 가지고 목숨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조그마한 성을 하나 예배해 주셨거든요. 집을 하나 예배해 주셨고 성을 하나 예배해 주셨는데요 그 성에 들어가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동의를 못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집은 확실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8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이게요 18금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금이라니까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하이힐은 벗고 들어와 주십시오. 스크래치 나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는 세상의 금은 보화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권력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길바닥에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받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조금 없으면 죽는 것 같고 그것 조금 없으면 망한 것 같고 그것 조금 없으면 좌절하면서 살아가느냐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없으면 불편하기는 해요.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은 걸지 말자고요. 거기에 목숨은 걸지 말자고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예수의 이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과 호마노라고 하는 건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게 보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이것을 향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향료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꼭 필요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아니 뭔지는 모르는데 성경에서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번역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어딘가면은 광야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음식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죠. 그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까치와 같고 그 모양새는 진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진주가 사실은 단어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진주는 아니에요. 근데 진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어예요. 어쨌든 이 단어는 만나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어떤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겠죠. 그리고 호마노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마노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호마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을 기록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인 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9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 열두 아들이 바로 열두 지파잖아요. 그 지파를 이 호마노 두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태를 금으로 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마노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보석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구절 성경에서는 호마노를 대신해서 홍마노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마노든 홍마노든 이것이 아무리 값지다 할지라도 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호마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열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우월한 것입니다. 욥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28장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거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청옥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같은 호마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과 돌의 이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가 호마노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겁니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를 너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편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많이 버십시오. 예, 괜찮아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마치 인생의 목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런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데에서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지키다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금속 또 보화 보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먹는 물들, 과실들,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적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나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실토를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 얘기합니다. 비타민 얘기합니다. 운동 얘기하고요, 혈압 얘기하고 당뇨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건강하려고 사나? 아니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비타민을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약을 드십니까?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약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왜 우리들은 건강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갑자기 혼란스럽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늦게 오래간만에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교회 갱신협의회 집회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도 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한국교회에는 지금까지 두 번의 큰 부흥의 불길이 있었다. 한국에. 한 번은 1900년대에 초창기에 있었던 평양 부흥운동을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바로 그 시대의 부흥의 불길이 있었다. 그때의 키워드, 중심되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 부흥을 이뤄가는 중심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는 두 번째 부흥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만 걸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바로 그 시기. 그때의 키워드가 있었답니다. 그때의 키워드는 축복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진장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때에 한국교회는 이미 썩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나 자동차 바꿔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가 자기네 교회 돌아가서 당회한테 당회를 뭐 소집해놓고 자기도 차 바꿔달라고. 어느 목사가 우리 교회 이번에 교회당을 증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증축해야 되겠다고 성도들한테 건축 헌금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증축을 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아니죠. 교회는 왜 증축이 필요합니까? 목사는 왜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목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고 더 좋은 차가 필요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더 큰 교회당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목사들 회개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속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옆집에서 뭐를 샀으면 다 여러분들도 사고 싶고 내 옆집에 있는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면 내 자녀도 그 대학을 가야 될 것만 같고 저 옆집에서 금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나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번영이 최고인 것처럼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아직 오지 마세요. 나 좀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베들레헴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살 공간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도구들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 여름 성경학교에 왜 보내십니까? 아유, 방학인데 애들하고 한참 있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다가 3일이라도 맡겨놓고 좀 편안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아니지요.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왜 보내십니까? 아이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일학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들 숫자를 하나라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 시작한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삐끗거리도 하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저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건강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